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말씀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신약성경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7쪽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저희가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할 때 우리가 어찌 영생의 말씀을 소홀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착하고 좋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알아주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피조된 존재라고 하면 자신을 만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범죄한 죄인이라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내는 일에는 부단한 열심을 내지만 자신이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규칙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자신에게 닥친 일에만 열심을 냅니다.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워서 출가시킨 부모들이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이유, 열심히 인생을 살고 난 다음 다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이 허무의 정서에 심하게 취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세파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시대,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살고 있는가? 인간은 왜 고등한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왜 인간은 그처럼 악한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출생의 비밀을 다루는 드라마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왜 버려지게 되었고 자신이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었는지 그 스스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까? 자신을 낳은 부모나 혹은 그 부모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외부 사람에 의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신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이 왜 다른 피조물과는 이처럼 구별된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되었는지,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면부지한 어떤 물건을 보시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수십 년 살아왔지만 이런 물건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어떤 물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물건이 어떤 용도로,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는 누가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물건을 만든 제작자, 이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가면 이 물건을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은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분은 다름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볼 때 작품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작품이 작가보다 더 가치 있거나 탁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탁월한 작품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솜씨에 놀라게 되고 그 작가에게 영예를 돌리죠.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솜씨에, 그 사람의 탁월한 기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오묘한 작품 중에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는 자연의 신비라고만 말하지 이것을 만든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도 하지 않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탄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작가가 작품보다 먼저 존재하듯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앞서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나타나시기라도 하면 저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죠. 갑자기 하늘이 두 조각 나든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든지 하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방법 이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는 혹 없을까요? 저는 몇 가지로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적으로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은 존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와 쉼 없이 빛과 열기를 발산하는 태양 그리고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달, 아름다운 지구 그리고 지구상에 이루 셀 수 없는 사람들, 동식물들, 광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존재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왜 존재하고 있지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함에도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무언가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궁색한 답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빅뱅 티오리, 빅뱅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150억 년 전에 무한히 작은 하나의 점에서 나온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와 성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기질이 유기질로 변화되고 오랜 기간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처럼 드넓은 우주와 온갖 피조물들이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사실로 설명하니까 그게 정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속으신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없다고 생각했죠. 그것은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메리카 대륙은 없던 대륙이었어요. 그러나 발견했지요. 유기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빛과 열과 에너지를 비롯해서 규칙성과 불변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거나 학문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규칙적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이 배운 과학이라거나 학문에 둡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은 과학자들은 성경을 믿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과학자들 중에 의외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동대학을 창설한 일에 앞장섰던 김연길 총장 같은 경우 미국의 나사 연구원이었죠.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과학을 연구하게 되면 인간의 한계도 알게 되지만 과학이라거나 학문의 한계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을 연구하려면 먼저 거기에 숨어있는 원리와 질서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연구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이고 질서가 없이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하면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연구 결과는 이랬다가 내일 연구 결과는 저랬다가 이러면 종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는 바대로 세상에는 원리와 질서가 존재합니다. 해는 반드시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자전하고 공존합니다. 무수한 행성들이 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물은 오늘도 100도씨에 끓지만 내일도 100도씨에 끓고요. 모레도 100도씨에 끓어요.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은 반드시 아래로 흐릅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지구가 공간에 떠 있지만 아래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과 질서와 규칙과 불변성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공장에 갔는데 그 공장의 제품이 똑같은 규격과 똑같은 크기로 딱딱딱 만들어져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되어 있고 설계된 어떤 일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이 주관하고 통제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은 일어난다라고 반드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적정한 온도와 습기와 빛이 유지되지 못하면 식물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식물을 키웠다가 죽이는 경우들이 많죠. 복잡한 기계일수록 그 기계를 작동하는 계기가 많고 수많은 스위치와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확하게 조정되어야만 기계가 작동되죠. 항공기를 예로 들어보세요. 항공기에 얼마나 많은 계기판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정확하게 작동되지 아니하면 그 항공기는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구와 우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세상은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만든 이 KTX 전철도 서로 박치기를 해가지고 때로는 수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마치 우리 인간이 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우주가 인간의 최적의 삶의 환경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단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감각은 인간의 생화학적 반응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화학적 현상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너무 고상하고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비롯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신의 존재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고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욕을 느낀다는 것은 음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지요. 성적인 욕망은 섹스와 부합하고 피곤함은 수면과 부합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친밀함은 우정과 부합하고 내적인 욕망은 그 내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대상과 부합합니다. 아름다움이 불러일으키는 이 채울 수 없는 갈망은 인간의 내적 욕망에 해당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미적 감각이 있죠. 그래서 미학이라고 하는 학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무엇에 미적 감각을 느끼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이 아이폰이라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아이폰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기계가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애플, 그 로고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아이폰을 쓴다는 거예요. 삼성에 계신 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이 말은 시간이 끊임없는 연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초월하는 어떤 무엇을 가리킵니다. 수시로 바뀌는 무엇이 아니고요. 바뀌지 않는 그 어떤 궁극적인 가치를 가리켜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적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채울 수 없는 깊은 내적 갈망은 이 내적 갈망에 들어올릴 수 있는 신과 부합합니다. 이거 역시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단서는 보편적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의식이에요.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정의감도 갖고 있습니다. 못 사는 것은 받아들여도요, 차별은 못 견딥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본성 가운데 정의감이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들의 사회인, 사회와 국가도 이런 의식에 작동이 되죠. 그래서 어떤 집단마다 강령이 있고 또 국가마다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불의한 국가인 북한도 절도 사기 강간에 대해서 단죄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요, 언젠가 악과 선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행한 악과 선의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걸 애써 지워버리니까 그냥 사는 거죠. 만약에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보응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악을 행하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어디에서 왔어요? 부모에게서 왔잖아요. 그럼 그 부모는 인간이 아닙니까? 신입니까? 그 역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일 뿐이에요. 그럼 최초 인간은 어디에서 도왔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됐네. 이게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될 수 있나요? 사람들은 자연이 규칙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것 역시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단서는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도 인간의 몸과 두뇌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 불편해지거든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것은 광신도들이나 믿는 내용이지. 무슨 신이 존재하는가?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이런 말씀에 별 이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굽게 하지만 마시고 굳히기만 하지 마시고 검토해 본 적이 없는 신념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가? 왜 저들은 흥미 없는 일에 저처럼 열광적으로 반응하는가? 저처럼 지루한 설교를 그들은 왜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그들은 감탄하는가? 질문해 보시라고 말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은 그런가?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검토해 보시라는 신념과 믿음은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있을 수 없다라는 진술에는 기적을 행하는 신은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빅뱅 이론과 같은 아주 궁색한 그런 말로 이 세상이 왜 존재한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처럼 규칙적으로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작동되는 세상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물건을 누가 만드는가? 그 물건을 만든 제작자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제가 이처럼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나라를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를 받은 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보통 십계명이라고 말해요. 그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피를 채워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경고했지만 결국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다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각각 아수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본래 땅으로 그들을 다 귀환시켰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은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거기에다가 담아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극이 아닙니다. 실제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내시죠. 결국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저주받은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때 제일 첫 번째로 멸망시켰던 성읍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면 건축하는 사람의 장남과 막내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일을 시도했다가 실제로 막내와 장자가 죽는 사건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하나님의 저주가 대대로 임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굳이 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는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망한 지 600년의 시간이 거의 지나갔지만 여전히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죄의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주받은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여리고라는 지역의 한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잠시 가보세요. 좀 앞쪽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15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 양을 찾고 난 다음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하는 비유가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비유는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역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난 다음에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하는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두 아들 비유입니다. 흔히 뭐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죠.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죽기 전에 상속받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지꼴을 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반기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 비유가 세 가지죠. 처음에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죠. 그 다음에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두 사람 중에 하나죠. 100분의 1, 10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잃어버린 것도 양, 돈, 사람 갈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고 양도 아닌 사람의 영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마존에 여행을 갔다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알아서 살아 돌아오겠지라고 하면서 밤잠을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 급하게 돈을 몇 배나 주고서라도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서 자녀를 찾으러 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찾지 아니하시면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신 결과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잃은 자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숨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들을 찾아내십니다. 우울증에 또한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불교와 이슬람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지 않아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참선, 수도, 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신, 하나님은 신에게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선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한들 일본 해협을 헤엄쳐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 일본 해협을 헤엄쳐 간 수영 선수가 있었죠. 누굽니까? 조오련이라는 수영 선수였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태평양을 횡단한 수영 선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출발은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행, 참선, 수도의 방식으로 신에게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신을 만날 수 없어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선생이 있습니다. 주 4세기 때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을 언급할 때 고백록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찾기 위해 애태우며 허덕이고 있을 때 실은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만 동물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오신 우리 마음으로 찾지 아니하고 육체 감각으로 개처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자신의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계시오며 내가 높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이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깊은 내면에 계시고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리를 찾는 일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에게 동물보다 더 탁월한 마음을 주셨지만 육체 감각으로 개처럼 찾고 있었으니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리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반면 인간은 의로움을 찾아 올라가려고 하니까 길이 어긋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된 사람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향세무소 혹은 종로세무소 세무서장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당국을 대신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는 인두세에 해당되는 이 세금은 직접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세금은 징수권을 확보한 사람, 경매를 통해서 징수권을 확보한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 지역을 네가 세금 징수하라. 고양시 지역 세금 1000억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2000억을 징수했던 3000억을 징수했던 1000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을 후려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기생충처럼 여겼던 것이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직업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요,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처리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가 권면을 해도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 같지 않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세리를 폄하하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여론도 국민이고 저도 국민이죠. 자,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동의는 하지만 세금 내는 것은 좋아하지 않죠. 식민 통치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족족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면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상황이 그랬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이 세리는 이런 면에서 여간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하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일을 꿋꿋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세리장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도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한 일을 할 때 뒷담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에게 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사람이냐? 이런 멸시와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나도 이런 더러운 짓 그냥 그만두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수없이 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리장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 되려면요 보통 열심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도 하고 비비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남을 딛고 올라서야 돼요. 동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그 기관장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삭개오는 현대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날 직장인들의 모습, 사회에서 겪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고깃덩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서로 먹겠다고 으르렁거리는 이런 상황과 방불합니다. 입찰해보세요. 자리는 하나인데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10명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비록 물리적으로 물고 뜯고 싸우지는 않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살아본 분들 중에 참 벌어먹고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이 마음을 갖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하면 죽는다. 강해야 산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처자식 벌어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말로 다그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삭개오도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임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찾기 위하여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냥 한번 힐끗 보고자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께서 무화과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는가?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중년의 나이를 넘어섰을 것으로 짐작할 때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체면이고 뭐고 다 무릅쓰고 무화과나무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창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리 창녀로 돈 벌려면요 마음이 이 웬만큼 두꺼워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면 쏴붙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해냅니다. 누가 멸시하고 조롱하면 금방 위축돼가지고 숨을 못 쉬는 이런 마음, 연약한 마음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입니까? 젊어서는 앞만 바라보고 살아오다가 웬만큼 재산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일까요? 그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의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전 같은 삶의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집을 샀어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계속 오릅니다.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어떻게 할까요? 집 팔 준비를 하고 하루빨리 그 집이 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체력으로는 이런 짓을 해서 돈 버는 이런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다음 예수님을 배웠기를 간절히 고대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복음적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교만을 부린다면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겸손하게 하세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슬퍼하게 만드십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드십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혹시 전해 듣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좀 잘못된 게 아니었는가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증거예요. 이런 마음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에 의해서 찾음받은 사람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봅시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남 등쳐먹은 거 다 토해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잘못된 동기와 수단과 목적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의 돈은 죄로 얼룩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만약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두 배 갚으면 되지만 네 배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100만 원 내가 취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취했다 그러면 400만 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원한을 맺게 만들었던 그 재물을 피해를 복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궁이 여기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 이전 물건을 버리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면 이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교회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한 죄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요즘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전세 사기 사건이 그 좋은 예입니다. 빌라를 수백 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인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고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죽어다 다시 사는 이 중대한 변화를 경험한 신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상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중요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눈물과 원망과 한숨을 자아내도록 만들었던 그 악한 재물을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고 가난한 사람의 피를 채운 일에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늘 본문은 구원이라는 말로 짧게 요약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현재성.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고 나서 가는 구원, 천당이 아니고 극락이 아니고 지금 얻는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실종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탄광에 갇혔다면, 그 갇힌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조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방문하여 세리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던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요, 저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이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뭐 때문에 오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강권해서든지 아니면 자원의 마음이 있어서든지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부르심의 결과로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차대 번호가 있죠. 그 차대 번호는 고유번호예요. 다 장부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도 응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기아야 내려오느라, 기훈아 내려오느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신념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깨달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방문하여서 구원이 너에게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함께 눈을 한번 다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쫓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가치 없는 것, 손에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은 것들을 찾고 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은요 무언가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더라도 반드시 무언가를 위해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원하고 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구속주이신 그 예수임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기쁘게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모든 지인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시간여 정도에 걸쳐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왜 이처럼 규칙적이고 불변하는 세상인지, 불변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세상인지, 인간은 왜 그렇게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한 존재인지, 이런 사실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 있게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우리의 삶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인생들이 마땅히 알아가야 될 일들, 마땅히 죽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헛되고 가치 없는 것에 얼마나 마음과 뜻과 성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요.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가 부모를 찾기 전에는 그 마음의 안식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창조이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찾기 전에는 인간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기에 옛 성에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유업을 상속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영생의 기쁨으로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